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나성형락교회라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름을 지내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신앙이 날마다 무르익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여러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지난 4월 15일은 타이타닉 침몰 1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빙산과 충돌한 것 이외에는 그 정확한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건이 있지만 1528명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존 하퍼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는 영국에서 미국 시카고로 무디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타이타닉호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는 몇해전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딸과 조카를 데리고 여행 중에 그 사고를 당하게 되죠. 배가 충돌하고 나자 그는 딸과 조카를 구명보트에 먼저 태운 뒤 다른 구명보트에 오르지 않고 배 끝까지 남아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먼저 구명정에 탈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후 배가 두 동강 나자 바닷물에 뛰어든 직후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까지 다른 사람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나무 조각에 의지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가까이에 있던 한 젊은이에게 당신은 구원 받으셨나요? 라고 질문했지만 그 젊은이는 그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을 합니다.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과 믿음에 대해 선언하던 하퍼 목사는 다시 한번 그 젊은이를 만났고 마지막 있는 힘을 짜내어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당신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내 차가운 바닷물이 그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6살의 어린 딸을 남겨두고 하나님 품에 안긴 그의 나이는 약관 39세였습니다. 4년 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존자 재회 모임이 열렸을 때 그 젊은이는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존 하퍼 목사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마지막 회심자였다고 고백하게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타이타닉과 같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때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구명정을 얻어타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아갑니다. 그러나 존 하퍼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 위기의 순간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적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적 결단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커다란 빙산을 만나고 또한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되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죄인인 그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이어 배가 출항해서 항해를 시작하는데 바람의 방향과 그 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맞바람을 피해 겨우 미항에 이르게 되지만 바울은 이 항해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경험과 뱃사람이라는 자존심이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게 합니다. 백부장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 전문가의 의견에 더욱 힘을 실어주죠. 그러나 결국 그레대로 향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모든 짐과 배의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죠. 더 이상 자신들의 힘과 노하우로 이 배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자 그들의 구원의 소망마저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구원의 소망과 여망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모두 함께 나누어 먹게 되고 배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이 모두 구조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그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가 로마인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바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기에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재판에 등장했던 인물들처럼 바울에게 무언가 얻을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흑심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한 궁금증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바울이 아닌 전문가들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선장과 선주의 말이 신들의 말처럼 들려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물어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당연함이 백부장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아닌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건네는 위로가 더 큰 폭력임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때만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 배가 큰 풍랑을 만나 위험에 처했을 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합니다. 바로 바다로 뛰어드는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가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서든 변명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그 상황을 모면해서 생명을 부지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는 바다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이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으로 아무런 죄 없는 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그의 신앙적 결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아이러니를 통해 그는 니느웨의 사람뿐만이 아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목숨을 지켜내게 되죠. 사랑하는 나생나는 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닌 우리의 희생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 위기와 희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해 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역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선장과 선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입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10월 초를 의미하는데 곧 닥쳐올 겨울을 대비해서 항로를 결정하는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겨울에는 항해를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미항을 떠나서 이들은 겨울도 잘 지낼 수 있고 매서운 북서풍을 피할 수 있는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미항에 머물러야 한다 주장을 펼쳐보았지만 그들이 가진 노하우와 지식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지요. 배에 타고 있는 300명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바다의 신으로 인정하며 우러러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예상은 적중합니다. 13절에 기록된 대로 아주 순한 남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닻을 올리고 그레데 쪽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예상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이죠. 순간 그들의 기대는 공포감으로 바뀌게 되었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는 정처 없이 떠다니게 됩니다. 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자 그들은 여지없이 배에 있던 짐과 곡물을 바다에 버립니다. 자신들의 존재 목적이자 이유인 수송선으로의 역할을 바다에 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하자 사흘째 되던 날 배의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구들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배의 존재 목적과 이유인 항해 역할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대와 확신, 모든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음을 강하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장과 선주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연륜과 직분을 내세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내가 교회를 그동안 오래 다녀보니까 라고 내 생각과 주장을 앞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비전과 소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합니다.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장과 선주처럼 자신의 노하우와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먼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선영락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최선을 다해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그저 지나가는 바람으로 치부하지 않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여기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또한 박수를 보냅니다. 또 내 생각과 노하우, 내 신앙의 연륜과 직분을 앞세우지 않고 나보다 신앙이 더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위해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인 기도와 무릎으로 따뜻한 토닥임과 포옹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꿈과 소명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바라기는 때로는 시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담대히 품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친정어머니처럼 맛있는 밥상을 차려내어 나 혼자만의 꿈과 비전이 아닌 우리 모두의 꿈과 비전이 되도록 밥상을 차려내어 배불리 먹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노하우, 내 신앙의 연륜과 직분을 앞세우지 않고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릎으로, 기도로, 토닥임과 포옹으로, 손잡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성락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또한 보호하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신앙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의 연륜과 내 직분과 내 노하우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